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성막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충격 중에 매우 강한 충격은요 배우자와 사별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오던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이 땅에 남은 사람이 받는 충격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별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낯선 나라에 가서 받는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낯선 땅에 가서 받는 이 문화적인 충격은요 수치로 따지면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충격보다 몇 배가 더 크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선교지의 역사를 미리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과 배움은요 일종의 그 문화적인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충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충격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충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충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별과 그리고 선교지의 낯선 문화도 우리들에게 매우 강한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충격의 강도가 얼마만이냐 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짜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짜잔. 굉장히 오. 오, 놀랍습니다. 그만큼 강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그 강력한 충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한 이 충격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충격은 죄인인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요 빛이 탁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촛불이 태양 앞에서 곧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 제일 앞자리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공간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거룩한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거룩한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요 그 다음 자녀 세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세대 만에 인간이 타락하고 한 세대 만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서로 살인합니다. 타락의 사악한 결과는 너무도 빨리 퍼졌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인간은 서로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죄의 점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시골 필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요셉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요 3개월 동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머물었던 땅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다음 2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부탁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이 거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요 모세를 일종의 완충 역할로 중보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의 완충 역할을 하던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요 이제 2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 성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일이나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케 한 시간이 있은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말했냐면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오늘날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있잖아요. 성막은 그냥 이 예배당을 텐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 26, 27, 28, 29, 30, 31 무려 7장에 기록된 성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부살렐과 올리압이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장 1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립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거룩한 시간과 공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재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또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성막 안식일날 성막 이외에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식일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룩과 만나도 인간이 죽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 됩니다. 거룩과 만났는데 인간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막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산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산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동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있죠?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동했고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동보다 더 중요한 이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치고 걷는 그 길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성막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관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신이 어디에 산다고 생각했냐면 산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은 신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그 신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산 밑에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중근동 지방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성막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띄우면 제일 좋은데, 문이 있겠죠? 어쨌든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에 문이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성막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지나고 나면 커튼처럼 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휘장 안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는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지성소만 있으면 되지. 왜 다른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성경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만 만들어 놓고 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두고 또 성막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패역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향재단, 물두멍, 물두멍의 속전, 향기름, 거룩한 향에 이르기까지 전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냐면 속죄함, 곧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인간은 죄사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요, 단순히 출애굽한 그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재창조하셔서 이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성막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목표와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인데 자신이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는데요, 이 거룩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전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자의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뭐와 똑같냐 하면 우리가 피아노 음계가 88개인데 음계를 왜 88개밖에 없냐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도 더 위로 올라가도 이제 우리 귀에는 똑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하는 이 소리가요, 엄청난데 만약 우리가 듣게 된다면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그분의 거룩이 얼마만큼의 거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도저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다 거룩함과 관련해서 아주 길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가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성막이 있습니까? 성막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여러 가지 절차는, 성막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여러 가지 절차는 신약 시대에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노스로 만든 물두멍도 없고요,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충격을 받아낸 곳이 성막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성막 대신 그 거룩한 충격을 받아낸 곳, 받아낸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받아내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을 받아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고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절망의 상태를 살려내어서 우리가 영혼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은 성막 혹은 성전만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거룩한 시간과 완전한 거룩한 공간의 재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끊임없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도 좀 깨고 또 어깨도 이렇게 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하심에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요, 성막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막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 보면 오늘 주보 안에 또 하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절기가 나오고 초하루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런 시간들, 무언가를 지키는 이런 시간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거룩의 시간, 완전한 거룩의 공간의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었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마치 솜사탕처럼 말랑말랑한 인간의 손으로 너무 주무르기 쉬운 그저 사랑만을 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타코마에 있는 우리 팀들이 중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중보를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 임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정서입니다. 거룩한 정서가 나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순복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막, 그 다음 뭐였어요? 십자가.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배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피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살려내신 그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가 보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본질은 나의 정성을 다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는 것보다는 예배의 본질은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히 어떤 소망도 없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그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행위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것인데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존재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영화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중동지방에서 어떤 영화였는데요, 남편이 무고하게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무고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화 제목이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엄마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투석형 해서 당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배의 핵심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돈을 들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본문 앞에서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위험에 처한 여인을 어떤 남자가 구해주면 그 여인은 평생 그 남자를 지아비로 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십자가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워줍니다. 탕자를 좋은 의자에 앉힙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우리로 따지면 무슨 무슨 자식, 손가락질합니다. 앉아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게 들립니다. 탕자가 못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탕자는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왜? 탕자는 비로소 자기는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제가 몇 사람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혜 자매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예배입니다. 자매를 축복합니다. 창혜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의 이 시간은 예배입니다. 이제 한 달 되셨나요? 정확한 날, 우리 고이구 김숙자 집사님께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다. 두 분이 함께 나오십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두 분이 집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모든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 존재가 예배입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이 칭찬을 들으면 부담을 가질까봐 칭찬을, 제가 우리 광현 형제 칭찬하고 싶은데 광현 형제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와 세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광현 형제가 지난주 세가족 공부를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몇 가정과 강원대에 놀러 갔다가 세가족 공부를 하시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도 된다. 충분하다. 자도 된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섬기는지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축복하고 그들과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저는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코마 팀들이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2주 동안 갔다가 지금 3주째 이렇게 이제 그 4주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형제 자매 중에서 두 분은 지금 40시간째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잠을 못 잤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든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알고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모아졌던 그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재창조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맺어져 가는데 오늘날 거룩한 시간과 공간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에서 통폐합된 것은 압니다. 그럼 오늘날 거룩한 시간은 어디일까요? 구별된 거룩한 시간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쉴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가 언제든 간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과 시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이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수분 의식적으로라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28번째까지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28개까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 수배 행하시고 계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 사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들의 생애 속에 위대한 주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 십자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무엇보다 거룩에 힘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이고 한숲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성막 그리고 십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내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